음식과 사료를 주제는 그 CES 2025의 성격을 하면서 어떤 걸 작년에 느꼈었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거기서 어떤 식의 AI들을 볼수 있었고, 그걸 보면서 어떤 식의 감상이 있었는지를 약 10여 분간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CES라는 행사는 어떤 하나의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테크 이스트, 테크 웨스트, 테크 사우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가는 곳이 저 테크 웨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메인 전시관이라고 부르는 곳이 테크 이스트입니다. 그리고 키노트라거나 이런 뭐 이번에 젠슨한 키노트 같은 경우는 테크 사우스에서 열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스홀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 메인관이라고 부르는 테크 이스트에서는 그 웨스트홀 쪽에 자동차들 관련된 것들이 있고, 노스홀에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AI 로보틱스, 핀텍, Io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홀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전제품들 회사와 게임, 메타버스, 엑스알 등이 있죠. 이번에 메타버스가 노스홀로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 바로 옆에도 있었는데요. 그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삼성, 뭐 LG, 소니, SK 이런 큰 회사들, TCL 그런 곳들은 다 센트럴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시안이라고 해서 그 테크 이스트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타트업 부스들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가 현재 국제반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진 거기가 이제 베네시안 엑스포의 1층입니다. 그래서 1층에 유레카파크라는 곳에서 스타트업들이 주로 부스를 열게 되고요. 수백 개의 부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층, 그 베네시안 엑스포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는 홈 어플라이언스라거나 그 빌딩 자동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키보드나 이런 개지들,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지금 건강에 관계된 제품들이나 뭐 로봇 청소기 이런 바이크 이런 것들도 다 베네시안 엑스포에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통 한국인들은 뭐 베네시안 엑스포나 유레카파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룩소르라는 호텔 이 아래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키노트나 뭐 미팅이나 컨퍼런스들이 많이 열립니다. 근데 이 CES가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땐뭐 하나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의 전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형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좀 편의상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테크 트렌드 관련해서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쇼케이스로서의 역할이 있는 행사고, 동시에 또 앞으로의 아젠다가 어떤 것이 올지에 대한 미래 아젠다 세팅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행사, 이런 테크 트렌드 관련 쇼의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소싱에 관련된 건데, 다양한 어떤 하나의 큰 필드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필드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그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참여자들이 한 곳에 한번다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되고, 특히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일반 전자 가전들의 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회사들이 모여서 만나서 서로 내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고 너가 이런 제품을 쓸수 있다라고 네모하는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큰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해서 비즈니스 블로그에 소싱할 수 있는 장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CS라고 하면 앞에 테크 트렌드 센터의 관점을 더 중요시해서 보게 되지만, 사실 미국 현지에서 보는 CS는 비즈니스 소싱에 관련된 가장 큰 컨퍼런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한국, 미국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회사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사실상 공급사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남아있는 곳이 중국, 한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일본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참여할 때는 이걸 되게 고려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전시회 운영 특성 때문에 비즈니스와 일반 세션이, 우리가 보통 다른 컨퍼런스들 가면 비즈니스 세션이 앞에 있고 일반 세션이 뒤에 있는 식, 또는 뭐 기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식으로 이걸 오히려 분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CS는 다른 세션과 달리 세션 분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 세션과 일반 세션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고요. 동시에 비즈니스랑 일반인의 입장료가 똑같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레스 대상으로는 조금 더 앞에 시간에 많이 하루나 이틀 정도 미리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내가 여기서 뭐 테크인사이트에서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방향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 빌딩 블로그 소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빌딩 블로그로서 무언가의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만들 것이냐는 명확한 참가 목적이 먼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워낙 시에서 유명해서 한 번씩 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너무나 그러기엔 아까운 기회이기 때문에 단순 참가하는 것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접근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수많은 기회들을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볼게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행사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인사이트를 얻어보자는 생각도 더 강했어요. 왜냐면 AI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원년이라고 하고 대부분 AI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저희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AI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랑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다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저희의 주 고객들인데, 큰 회사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주 고객들인데, 이런 걸 하나 커플 넘어서서 B2B2C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가에 집중을 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말고요, 5명이 많이 참여를 해서 두 명이 부스를 지키고 저는 계속 발표나 미팅을 다녀야 해서 크게 오래 있지 못했고요. 정형 같은 경우에 발표를 네 건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네 명이 두명두 명이 나눠서 총 110시간 정도의 관람 시간을 다 합쳐서 사용을 해서 다양한 모든 부스를 거의 다 둘러보면서 인사이트 레포트를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은 저희 팀의 결론이었어요. AI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결론이었어요. 사방에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CS 전체에서 실제로 뭔가 AI를 도입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전체 2% 미만이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AI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캐치프레이즈에도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굳이 테마를 잡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 하반기에 AI PC 스펙을 공개를 하고 거기 맞춰서 퀄컴이 AI PC를 내놔서 그 제품군들 일부가 첫 포문을 열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로는 누가 봐도 스캠인데 레비레몬 같은 이런 뭐 카메라와 되게 조잡한 안드로이드를 종합한 이런 목업 디바이스들이 키노트에서 주목을 끌 정도였어요. 그래서 AI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게 도대체 왜 인기를 끌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데 이런 스캠성 단독 AI 제품들이 레빗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었고, 심지어 오픈 AI도 우리도 이런 거 만들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왜 그랬었는지 돌아보면 실제로 그런 제품에 혁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이 AI 제품군이 기존의 이 모든 인포메이션 게이트웨이를 담당하게 된 스마트폰,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두 배는 애플과 구글의 헤게모니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플랫폼의 위치를 어떻게든 되찾고 싶다는, 특히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쪽에서의 그런 열망이 좀 어그러져서 표현이 된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제품들 대부분 스캠으로 밝혀졌고, 뭔가 안드로이드에서 일부러 화면을 빼고 만든 키였죠. 다 뜯어 먹고 나니까. 그게 작년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1년 사이에 뭐가 많이 변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2024에서 좋았던 점들을 몇개 추려봤었습니다. 저희가 사전 예약된 미팅들은 잘 했었고, 여기서 발표를 몇건 초청도 받고 지원도 해서 맡은 발표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람자 입장에서 이런 적어도 AI가 뭔가 그냥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고 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P2P AI 인프라 분야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쇼케이스 관람 중심의 참가가 당시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대치를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쇼케이스 관람 중심의 참가가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을까 고민을 했어요. 부스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게 된건 저희가 한국인을 너무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빌딩 블록에 해당되는 파이프라인 참여자들보다는 그 관람객들을 더 많이 봤다라는 약간의 후회 같은 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참여를 할 때는 관을 그 베네시안 엑스포에 있는 스타트업관에서 비용을 좀 들여서 LVCC 정식 그 노스관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 빌딩 블록에 해당되는 다른 부스를 운영하는 곳들이 우리 타겟이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곳에서는 이런 빌딩 블록을 소싱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드랍인 고객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힘들게 가는 거니까 세일즈 미팅이랑 파트너 미팅이 사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로서는 제일 많이 얻었던 게 협업 파트너 미팅이랑 잠재 고객을 얻었던 거, 그다음에 시장 분석했던 거,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유레카원에서는 달성이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LVCC의 공식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서 비용이 15배 정도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1억 이상의 비용을 감당을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그 메일링 리스트에 미팅 CS에 이번에 참여를 한다 이러면서 미팅 신청을 하는 별도의 폼을 만들어서 해외 그 콜드 메일을 통해서 수많은 곳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현지 미팅도 여러 개 잡고 발표도 한건 잡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미팅을 통해서 미리 사전 미팅을 잡고 고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나서 너희 AI 고민이 무엇이니? 우리는 AI 고민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걸 미리 준비를 하거나 고객에 따라서 너희가 AI 어떤 플랫폼 파트너십이 어떤 게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한다는 사전 준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부스를 돌아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돌아왔을 때 AI 관련해서 CES에서 뭔가 부스에서 인사에서 얻는다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하지만 뭐 개인 시간은 있으니까 개인별 자율활동으로 하고 작년처럼 뭐 거의 200여 장에 가까운 레포트 작성하는 거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래서 여기서 AI 트렌드 파악 중심했던 이번에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두 가지가 다녔는데 이 세일즈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CES는 AI 트렌드가 빠른 곳이 아니에요. 여긴 가전만 빠른 곳이다. 계산을 얻었고요. 하지만 AI 공급 파이프라인이나 미래 AI 공급 파이프라인의 플레이어들이 다수 포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로 모범을 만들거나 아니면 데모를 만든 회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고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모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에 들어가서 뭐 병원이나 뭐 대기업들의 공급이 되고 있는 멀티모달 뭐 모델을 실제로 기관 안에서 서빙하는 빨리라는 플랫폼과 함께 기존에 우리가 공급하고 있던 백엔드 다 AI 엔터프라이즈 GPU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솔루션 이두 가지를 소개를 하기로 했죠. 굉장히 즉각적으로 성과가 있었어요. 작년 전체의 리드보다 올해 첫날 리드가 훨씬 더 많았고요. 팔로우 미팅이 계속 많이 잡히고 지금까지도 팔로우 미팅을 하고 있고요. 거의 네 자릿수에 가까운 네 리드와 함께 그중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수 있는 비중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리드가 70% 이상이었는데 올해 한국 리드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인바운드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됐었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거 팔로우를 하고 리드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날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AI에 관련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섹터,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AI의 비전 관람자보다는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에 실제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그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나 AI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부스도 바로 예약을 하고 원래는 올해까지만 해보고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하고 내부적으로 공유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참여 전략을 가져가는 걸로 전환해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북미, 유럽, 특히 또 일본 쪽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두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럼 AI 얘기 지금까지는 이제 AI 파이프라인 네, 어떤 한 컨퍼런스 담당하는 회사가 이 CS를 바라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마치기 전에 AI 자체에 대한 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발표도 하고 미팅도 여기저기 가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부스를 또 따로 보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생성 AI이지만 CS는 생성 AI에 관심이 없습니다. AI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구성 요소의 기존의 소타를 넘기 위한 시도로 사방에서 쓰이고요. AI는 명칭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비전이든 모바일이든 로보틱스 이런 게다 쓰이고 있었어요. 저희 뒤에 있던 부스인데 이건 제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이거든요. AI라는 표현도 별로 쓰지 않아요. 물론 노웨는 AI를 쓰지만 그냥 이런 식의 어떤 로보틱스 제어나 이런 걸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AI를 위한 공간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성 AI가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메트릭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한 생성 AI가 단독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입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더 가까운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AI 생성 AI가 눈에 드러난다기보다는 AI PC의 코파일럿 형태 또는 어플라이언스의 내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주거나 아니면 AI 키오스크를 통해서 통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주거나 주문을 대신해주는 식으로 통합되어서 활용되는 게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GenAI라고 부르지를 않죠. 그냥 AI라고 부릅니다. AI 쪽의 실응용 사례나 부스 사례를 보면 AI를 가속한 NPU 회사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왔었고요. 미국 회사도 한 두세 개 있었고 그다음에 AI랑 IoT. IoT는 약간 협의적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로컬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SLM 런타임을 돌려주는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I용 어플라이언스나 서버 업체들, 뭐 기가바이트라거나 이런 큰 서버를 만드는 업체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들에 엔비디아 이제 서티피케이트나 아니면 엔비디아 파트너 로고를 붙인 엔비디아에서 실제로 소싱한 초록초록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여러 종류의 레포트를 읽으면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2022에서 2025에서도 2024년에 이어서 캐치프레이즈의 역할만 했거든요. 사실 AI로 어떤 혁신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건 모든 부분에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입만 열면 모든 발표들이 AI로 외치긴 해요. 예를 들면 대학 100주년 키노트에 갔었는데 되게 멋졌습니다. 스피어라는 데서 열렸는데 거기서도 계속 AI 얘기하는데 까보면 그냥 트리플 레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90년대 중후반에도 마찬가지로 AI 뭐 세탁기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처럼 AI나 커지 카오스 열풍을 떠올리게 하는 약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또한 AI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AI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오토GPT로부터 쭉 이어온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구글 클라우드 때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약간 억지로 지금 억지로 띄운 캐치프레이즈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있었고 2017년도에도 있었고 그냥 뭔가 이런 머신러닝이나 머신러닝이 잘 된다라고 하면 항상 하는 게 컨텍스트 익스트랙션, 다음에 액션 플래닝, 그다음에 익스큐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 단에 해당되는 게맨 마지막에 액션 플래닝과 익스큐션을 할수 있는 거를 보통 AI 어시스턴트나 AI 에이전트나 이름을 계속 붙였었고요. 그걸 참고해서 한번더 꺼내온 거죠. 이번에는 될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새롭다기보다는 이걸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한테 액션 플래닝을 넘어서서 액션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보고 약간 이것도 마케팅 용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급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랑 AI를 결합한 경우들 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율주행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반으로 해서 농업 자동화도 되고 드론 비행 제어도 옛날에는 뭐 유축을 배운다거나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대부분의 복잡한 그 제어는 다 AI가 해주고 우리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동차가 이제 그 뭐더라? 스폰이었나? 그런 회사였던 것 같은데 드론을 뒤에 싣고 다니다가 뒤에서 드론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타는 드론을 따로 띄우는 그런 유틸리티 비클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뭐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아직 테스트 단계이지만 뭐 나중에 이 제어를 누구든지 할수 있도록 AI가 기본적으로 드론 제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부스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내가 이미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 없이도 이런 복잡한 기기들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공업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굉장히 쉽게 자동화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 급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컨텍스트 추출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랭귀지 모델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추출하는 데 굉장히 공용적으로 쓰였고요. 예를 들면 TV에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식의 뭐 간접 조명을 요청하는가 아니면 지금 몇 도의 온도를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사실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거면 다 되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문제는 이런 걸 데모하는 곳들의 이 전시장 자체가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긴 전통적으로 인터넷을 제공을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API 관련 서비스의 데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에 큰 원성이 있었고 아마 이후에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AI라는 건 사실 캐치프레이즈에 더 가까운 거고요.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이죠. 이 캐치프레이즈는 자연스레 모든 산업에 녹아들고 AI라는 용어를 지금처럼 에너제틱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이 생각은 작년부터 쭉 들기 시작한 생각인데 이번 CES에서 좀 많이 굳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허들이 올라가는 거죠. 일부 생성 AI나 AGI가 AI라고 불리게 된 거고, 나 지금 우리가 생성 AI, 일반적인 생성 AI라거나 이런 그냥 AI 그냥 뭐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반 기술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모든 곳에 뭐 오토메이션 정도로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디벤사이트 대표 이사하고 은송입니다. 네, 오랜만에 KGF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제가 부득이하게 출장 중이라서 약 10분 정도의 영상으로나마 2025년 CES에서 디벤사이트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솔루션을 선보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회원분들과 공유를 할수 있는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3번 연달아 CES를 참석하게 되었고요. 서울에서 저희 단독 부스를 진행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올해 2025년은 현대차 제로원 통해서 현대차 부스에 저희가 10개의 핸드폰과 함께 입점을 해서 이번에 모빌리티 분야 그리고 디지털 트윈 분야 두 가지 시장을 중점으로 둔두 가지 솔루션을 소개를 할 수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의 디뷰사이트를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디뷰사이트는 AI 기반의 3D 카메라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비전은 카메라의 인공지능 기술로 고객의 성공을 돕는다 라는 측면에서 총 45명 정도 임직원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AI 기술과 3D 카메라 기술을 고객사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B2B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이번 2025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솔루션입니다. AI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산업을 혁신하고자 만들고 기획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3D 공간 스캐너인데요. 저희 솔루션 3D 공간 스캐너의 이름은 김앤비 프로입니다. 김앤비 프로는 아우스터 라이다를 기반으로 라이다를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엣지 디바이스에 많은 AI 기술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UX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현재 김앤비 프로는 GS 건설, 호반 건설, 그리고 왕복 토지, 주택공사, 에너지 수송 등 여러 군데에서 POC를 진행을 하였고 그렇게 POC한 결과물을 토대로 점점 더 솔루션이 가능한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는 4월, 아마 4월, 5월 사이에는 저희 제품 자체가 상용화 제품으로 이제 납품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CES 선보이면서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CES 2025년에 가지고 나갔던 솔루션은 카무시스라고 하는 인케빈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카무시스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지, 졸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제로 많은 완성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에서는 저희가 졸고 있는지, 스마트폰이나 흡연하고 있는지, 안경을 썼는지, 뭐 시벨트는 안전벨트는 어떻게 잘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솔루션을 AI 기술로 구현을 하였고, 차량 간도체의 최적화 경량화에서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현대차의 양산을 한 모델, 한 차종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산화를 시킬 수 있었던 AI 기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국사분들이 그리고 참관객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솔루션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 두 가지 솔루션을 선보였는가 하면은 이 사진이 올해 2월 3일, 1월 4일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제로원 크레드라고 하는 이 전체 큰이 부스 안에 10개의 현대차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포트폴리오 사들이 작은 부스들을 이렇게 공간을 준비해 놓게 되었습니다. 김대기에서는 전략 분야, 영업 분야, 기술 분야 한 명씩 해서 총 4명이 이번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왼쪽은 베네시아 유레카관의 1층에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선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현재 있고 또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기능들을 저희 부스에 놓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트윈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실제로 기능들을 들고 다니면서 영상이 어떻게 변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걸로 데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디멘드로 찍은 저희 현장 부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사용하는 사용자가 공간을 쭉 들고 다니게 되면은 방금 같이 디지털 트윈화되어 있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돼서 보여줄 수 있다. 기존에 있는 3D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걸 처리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한번 스캐닝 한다든지 또 스캔하는 것 자체도 고정식으로 세워두고 360도 회전을 라이더를 회전시키면서 데이터 트윈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는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부분들을 찍을 수 있게끔 트윈화했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 5분 걸렸어요. 5분 만에 이와 같은 제로 원 그래드 부스를 전부 다 찍고 처리하는 약 30분 정도 걸렸고 30분 내에 뭐약한 30~4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데이터 트윈화 데이터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이고 실시간 중에 그냥 이게 많은 역사와 청각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우리가 베네치아관의 1층에 초입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객과 청각인들이 들려주셨던 공간이고요. 보여드렸던 것은 이 옵션의 3D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하는 2층 보고 계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데모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또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에이밍에서도 저희 좀 부스로 와가지고 취재를 좀 해주고 가셨는데요. 분명히 한 3분 정도 관련이 영상인데 잘 취재를 해주셨고 또 어떻게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짧게 보여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 데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있는 링크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고요. 똑같이 이제 차량 핸들과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 백걸로 놔두고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영상을 모니터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녹화할 때 지금 시연하는 영상이 그 녹화가 안된것 같습니다.
잠깐 핸들에
나중에
앉아서 이제 체험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해서
회전되고 있는지를
편집하는 영상에는
보여주는 이제
반영을
영상 제공을
해보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가
하겠습니다.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크게 느꼈던 점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은 전반적인 전시회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이제 좀 승부를 잡는 기술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솔루션과 데모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느꼈었고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예전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면 좀 보수적이지만은 대신으로 본인 캐시플로우가 생길 수 있는 형태의 AI 기술들 그리고 그 솔루션들을 선보였던 전시회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디벤 사이트는 굉장히 큰 성과들 많이 얻게 되었어요. 좀 예민히 갔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영화과 미팅 미니트 등을 다 정리해봤을 때 길고 짧은 미팅을 전부 다 수를 세보니까 248개 정도 미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이 동안 참가객과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기술사 입장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되고 이제는 카모시스라고는 저는 모빌리티 신에서 굉장히 유수한 기사들을 새롭게 만난 기업이었고 두 번째로 T1들이 근래에서 굉장히 많은 미팅을 진행했었고 정보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공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해수부가 아래에 있는 두산 인천공항 내륙지역 공장들은 이미 돌아오자마자 팔로우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조만간 저희가 POC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서관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결과물들을 저희가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 현대자재로 수주 입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큰 빠르고 되게 많은 고객사를 만나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고객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점들은 저희 가지고 있는 이미 많이 완성되어 있는 기술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해서도 충분히 먹힐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랩업을 하게 되었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2025년도에도 디니스에서 한번더 열심히 뛰어가 볼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걸 하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다음 주는 이제 구정설인데 KGF 모든 회원사분들이 큰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는 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든 큰 성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공관 김진효입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1.5배속으로 간단하게 저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싱가포르 출장 중이라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미팅 중간에 카페 잠깐 들어와서 참석하고 있고요. 중간에 혹시라도 소음 좀 들리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5년 이번 CES는 창업 이후 세 번째 참여했습니다. 2019년도 정말 저희가 사업 초기에 유레카 관의 스타트업관으로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세 번째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피지컬 AI, 인바디드 AI, 이제 로봇 AI 요 토픽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CES였고, 또 중간에 또 많은 연사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또 실체보다는 방향성을 좀 제시한 거에 가깝다라는 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구공간은 순찰 로봇이라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저희 로봇 솔루션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AI보다도 훨씬 더 일반적인 개념화가 된것 같고요. 자율주행 로봇을 기반으로 위험 상황을 디텍션할 수 있는 디텍션 모델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왔고, 이후에 이 위험 상황을 감지했을 때 로봇이 어떻게 프로액티브하게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집중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CS 통해서 트렌드도 저희가 파악하고 고객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왔습니다. 로봇은 크게 세 가지 분류 라인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야외용 펫로버,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1호이라는 로봇 몇 차례 좀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운데 있는 로브제라고 하는 이 로봇과 오브제 이제 합성어로 저희가 만든 등록된 브랜드입니다. 모든 오브제들을 로보타이즈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좀 만들었고, 이게 이제 가장 크게는 가격을 드라마틱하게 좀 낮춘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넘어가고요.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트랙션으로 많이 만들었던 부분들은 작년에는 약 현장에서 20대에서 30대 사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년간 경찰청, 공군 부대 등을 포함해서 포스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반응들 보여주셔서 작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약 56대 정도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들이 결국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여가고 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 2025년 CES를 저희가 참여하면서의 목적, 목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로브제라는 저가형 라인업의 신제품을 이번에 출시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바이어들 미팅 한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사 미팅도 상당수 진행을 이번에 하는 게 목표였고, 실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거는 언론에서의 이제 기사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기업의 존재감을 노출시키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저희 목표이자 계획이었다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구성은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뭐 센트럴, 웨스트, 노스 외에도 이제 사우스 홀에도 관이 크게 있었고요. 사우스 홀도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사우스 홀의 2층에 있는 대구 경북 로봇 진흥 협회에서 단체관으로 이제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우스 홀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 대부분 뭐한70% 정도가 중국에서 온 단체관이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의 저희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세운 상가가 왔다, 뭐 용산 전자 상가 같다라는 좀 평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혁신을 논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막 가방 아니면 뭐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전선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판매 유통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언론이나 이제 많은 시장에서의 참관객들이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좀 외면받는 관이었다고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참관객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 사실 저희 로봇 이제 활용하시는 고객사 혹은 이제 협업하는 파트너들이 있는 롤스관으로 저희 로봇을 이동해서 함께 공동으로 부스 운영을 하는 것을 좀 전략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드 AI를 이제 내세운 마음 AI라는 이제 기업의 홀에 저희 로봇을 가지고 현장에서 홍보 및 바이어들 미팅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연례 행사처럼 CES 참가하는 것들이 스타트업의 일정이 되었는데, 1월달은 저도 그렇고 CES 참가 이후에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하고 있는 레귤러한 좀 일정들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UKF라는 기관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United of Korean Founders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고, 미국 서부 쪽에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역사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파리 스타트업 서밋이라는 행사를 CES 기간에 이제 항상 맞춰서 CES 기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날 서밋 행사를 베이에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도 훨씬 인원이 많이 늘어서 약 1,000개 이상의 이제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행사를 가졌다고 하고요. 앞서 그 에이빙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한국 스타트업이 약 1,000개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 진출했거나 아니면 CS 참가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CS에 이어서 이런 다양한 이후에 IR이나 아니면 투자사들 아니면 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행사를 이어서 참여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트렌드가 되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CS 기간이 끝난 것과 동시에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이동을 해서 플러그앤플레이에서 IR 행사에서 투자자들과 다양한 미팅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2024년도에 저희가 참여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의 이 로봇의 가능성을 보고 작년 10월달에 미국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KIC라는 곳에 저희 오피스를 만들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저희 미국 법인 설립해서 올해에는 제가 미국에서 다양한 미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 CES에서 테이크어웨이 할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면, 저희도 좀 비슷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콜드콜 굉장히 많이 보내고 그리고 현대한 미팅을 많이 하는 거를 목적으로 삼았었다면, 작년에 경험에 의해서 올해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뎁스 있고 의미 있는 미팅들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오히려 작년에 이제 코트라에서 저희가 바이어 리스트를 수백 개를 받아서 콜드메일을 보내고 최대한 노출 높이는 데 노력을 했다면 올해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와 연관되거나 실질적인 바이어가 될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추려서 해당 담당자들과 이제 미팅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제일 아래부터 보시면 바이어 미팅은 작년에 이제 약 300건의 이제 컨택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6개의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바이어들과 미팅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 설립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상당히 많이 포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CS 기간 그리고 CS 직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진행한 곳들이 SK CNC USA와 더불어서 저희 로봇을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잠재적인 바이어들 발굴하는 데 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레드 텔레스코프 USA라고 하는 이 시큐리티 관련된 업체와 CS 기관에 만나서 저희가 구체적인 협업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용 AI 솔루션 공급하고 있는 파킹 AI라는 베이에리어에서 기반으로 두고 있는 회사와 협업을 이번에 시작을 했고요. CS 때 제가 상당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 부스 혹은 이 기업에 방문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었느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미국은 이 박람회 그래서는 컨벤션 위주의 비즈니스가 많이 진행되는 것이 많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보안과 관련된 ISC 웨스트라는 이제 보안 전시, 그리고 CS와 같은 대형 전시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같은 기업을 어차피 신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해 확산하고 발표해서 고객 바이어와 협업 혹은 매출까지 이어지기 보다는 상당히 여러 해 거치면서 어떻게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이 트러스트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CS의 부스가 크든 작든 최대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해 참여를 해서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얼리 이제 저희가 팔로우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연구 R&D 사업을 했을 때 연구소 담당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복지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과 협업을 할때 국내에서 만나기 좀 어려운 분들을 현지에서 만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의 협업, 그리고 애니얼리 미팅 진행하는 것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사전 공유를 하는 중이라고요. 현지에 참여해서 사실 부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부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시가 화수, 목, 금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매일 저녁마다 네트워킹 행사나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파티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포럼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호텔에 이제 행사장들을 빌려서 CS 행사 마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거절하거나 셀렉해야 될 만큼 저희가 한 7개 정도 행사에 초청을 받았었고 그중에는 이제 투자사 미팅도 저희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 기업들과 관련된 것, 간담회 이런 것들에 참여를 많이 하면서 실제로는 행사장 밖에서도 많은 네트워킹과 인뎁스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ES에서 AI 에이전트 위주로 장표를 발표를 준비해 봤고요. 인공지능 트렌드와 주요 기업 전략 좀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지 그렇고요. 네, 저희 회사는 일단은 그 데이터 중심 AI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보통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구축, 뭐 데이터 뭐 구매, 판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AI를 제작하거나 뭐 LLM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방식, 뭐 비전이든 어떤 뭐 AI를 만드는 AI 회사들에게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다양한 국내 뭐 대기업들 포함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뢰성 검증, 이제 AI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이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냐 이쪽을 이제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지금 SaaS로도 개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CES 중에서 그러니까 뭐좀 간단히 CES 설명을 드리면 이제 CES는 이제 CTA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CTA 그 사장님께서 뭐 이번 CES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이 제한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스나 세션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 작년에도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생성형 AI 자체에 집중을 했으면 올해에는 다양한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이제 흡수된 모습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빌리티, 로보틱스, 뭐 의료, 스마트홈,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AI가 접목된 걸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 어떻게 AI가 달라졌는지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보면 뭐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간의 경쟁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LLM이냐, SLM이냐, 멀티모델이냐 이런 좀 밑단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이게 뭐 챗봇 중심의 뭐 챗GPT, 바드 뭐 이제는 뭐 제미나이겠죠? 뭐 클라우드 등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적용 사례에 대한 얘기는 좀 적었고 어떤 게 이제 상상이 있었다. 그리고 2025년에 그 상상, 그 적용 사례가 실제로 적용된 분야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 경쟁에서 서비스 제품 경쟁에 본격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AI 기능이 등장을 하고 AI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AI 에이전트 얘기가 정말 핫했는데요. 예, 그래서 AI 에이전트 이야기를 좀 저는 중심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의 개념은 일단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고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직접 활용하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생성형 AI는 이제 직접 인간이 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뭐 이미지나 텍스트를 생성한다고 하면은 이제 AI 에이전트는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작업 실행과 문제 해결을 직접 AI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동 방식은 뭐 리더 에이전트 이제 목표 설정하고 뭐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게 있고 그 하위 에이전트 이제 세부 작업을 분할해서 이제 외부 AI API 도구를 호출해서 결과를 취합하는 그래서 이제 뭐 챗GPT 같은 뭐 그런 AI가 다른 외부 AI를 외부 AI API를 통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관리하고 이제 운영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물을 도출해서 보고서를 보여주거나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게 많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뭐 생산성이 극대화될 거고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세스가 엄청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단순히 지시를 하는데 다수의 이제 업무를 병렬 처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빅테크 기업 중심적으로 이제 좀뭐 살짝 뭐 알려드리면 뭐 일단 제미나이 2.0 그 최신 LLM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핵심에서 얘기했어요. Vision of a Universal Assist. 말 그대로 범용 조수.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해주겠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 자비스라고 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웹 브라우저를 사용자가 그러니까 썼을 때 그걸 관련해서 전부 모든 구매 예약 같은 거를 AI가 수행을 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형태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오스카라고 오픈소스 AI 플랫폼, 그리고 기업 개발자들도 손쉽게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뭐, 그리고 자연어 대화로 다, 그, 디버깅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런 개발 효율 극대화를 한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구글의 생태계 전략은 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이제 그 B2C 전략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크롬을 통해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고, 그리고 이제 자비스를 통해서 이제 좀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AI 하나로 모든 걸다 다루겠다 이런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코파일럿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확장을 하고 이제 개발자 기업 전용 커스터마이징 툴을 이제 자기 있는 자체 그 오피스 툴이나 이런 거랑 연동을 잘해서 더 확장을 하겠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 이제 예, 에이전트 API 오퍼레이터를 출시해서 1분기에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복수 에이전트들, AI 에이전트들과 이제 하위 에이전트들과 이제 오퍼레이션을 같이 하겠다는 걸 보여줬고요. 엔트로픽은 뭐그 사용자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컴퓨터에서 이용을 하면은 그걸 자동으로 AI가 분석해서 그걸 그대로 모방하고 그걸 자동화하는 오토메이션을 하겠다는 걸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AWS와 제휴해서 뭐 B2B 클라우드를 공략하겠다 했고요. 좀 이제 한국 그 기업 쪽을 좀 얘기를 하면 삼성 SDS 쪽을 좀뭐 따로 빼서 얘기를 드리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RP 뭐 CSM 같은 이제 시스템에다가 이제 외부 LLM을 안전하게 연결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다 멀티 LLM을 활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뭐그 내부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걸 활용해서 뭐 외부적으로 이제 써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청을 하면 여러 하위 에이전트에서 기사나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이거 뭐 그림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이래서 통합 보고서도 만드는 뭐 이런 뭐 Fabric X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내부에서 협업 솔루션을 하는 이제 브리티 파일러 이런 형태로 해서 뭐 번역도 되고 뭐 발언에 대한 요약 분석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개인 비서 뭐 소통 대행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좀 자동화 오토메이션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이거는 뭐 RPA, BPA 이런 거를 생성형 AI를 합쳐서 진짜로 하이퍼 오토메이션 전체를 다 오토메이션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좀 예시를 드리면 뭐 회의도 요약하고 이메일 초안도 작성해주고 뭐 자동으로 뭐그 주기적으로 뭐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이제 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진짜 스마트홈이 이제 적용이 될 건데 이 스마트홈 같은 경우도 이제 CS에서 이제 쇼룸으로 이제 꾸며가지고 이제 직접 B2C 그 컨슈머들이 뭐 알렉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뭐그 실제로 뭐 스마트 그러니까 집을 직접 관리하고 뭐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걸 하는 걸 실제로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는 당연히 뭐 가전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거의 핵심에 스마트띵스 해가지고 다 이제 터치 스크린 음성 스크린으로 이제 뭐 가전의 상태 아니면 뭐 모든 이런 LLM이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대화하는 가전을 많이 보여준 형태가 실제로 이제 예전에도 이런 컨셉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제 많이 보여준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AI 에이전트 이제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많이 넘어와서 이제 산업에서 실제 일상을 보여준 예시가 많았고요. 이 빅테크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단위를 서로 경쟁을 해서 어떻게 갖겠다 이런 거 그리고 이것까지는 좀 이제 작년에도 많이 예상을 했던 건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를 기업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제 보여주는 삼성 SDS 말고도 이런 뭐 모든 형태들이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이거 뭐 협력사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걸다 그냥 AI를 시켜서 이제 뭐 사람이 AI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대신해서 AI가 관리해준 형태를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홈이 뭐 당연히 뭐 10년, 20년 전도 있었던 컨셉이지만 실제로 LLM을 가지고 SDTTTS를 활용해서 이거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걸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이 정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저희 뭐 데이터 라벨링이나 구매, 판매 뭐 이런 AI 관련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